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일요일 B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몇몇 은행을 국제결제망인 스위프트에서 퇴출하기로 26일 합의했습니다. 이들 나라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전쟁을 선택하고 우크라이나 주권을 공격하고 있는 러시아를 규탄한다며 러시아의 전쟁 행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진 국제법에 대한 근본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비롯해 다른 도시를 공격하기에 따라 우리는 러시아를 국제금융체계로부터 고립시키기로 결정했다라며 이 조치들은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WIFT는 전 세계 은행들을 연결하는 금융 메시징 체계입니다. 러시아군이 27일 우크라이나에 석유와 가스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러시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남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마실키프를 타격해 유류 터미널의 불길에 휩싸였다고 마실키프 시장이 온라인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27일 밝혔습니다. 나탈리아 발라시노비치 시장은 저건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주요도시인 하리코프에서도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고 러시아군이 하리코프에 가스관을 폭파시켰습니다. 이후 러시아군이 하리코프에 진입했다고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의 한 관리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군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 있다고 26일 전했습니다. 독일이 우크라이나의 대전차무기 천정과 스팅거 지대공 미사일 500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6일 밝혔습니다. 숄츠 총리는 이날 인터넷 트위터에 러시아의 침공이 전환점을 가져왔다라며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군대에 맞서 자신들을 지키는 것을 돕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독일은 로켓 추진 수류탄 RPG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을 26일 승인한 바 있습니다. 독일은 네덜란드를 통해 RPG 400정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도록 승인했습니다. 독일 총리실은 26일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장기간 전쟁 지역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들여온 무기를 판매하려는 나라들은 먼저 독일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프랑스가 26일 영불 해협에서 러시아 화물선을 납포했습니다. 프랑스 해군은 이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던 러시아 선적 화물선 발틱 리더해를 납포해 프랑스 북부에 있는 한 항구로 향하게 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해당 화물선이 미국 연방 재무부의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은행 프롱스비아지뱅크의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은행의 최고 경영자는 전직 러시아 정보기관 수장의 아들로 역시 미국 정부 제재 대상입니다. 프롱스비아지뱅크 측은 도이트통신에 납포된 화물선은 더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프랑스 경제부는 성명을 내고 납포된 화물선의 소유주는 프롱스비아지뱅크의 자회사인 PGB 라이징으로 유럽연합 EU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실 웹사이트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26일 접속이 끊겼습니다. 대통령실 외에도 몇몇 정부 웹사이트와 일부 관영 매체가 이날 디도스 공격을 받아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크렘린군 사이트는 실제 이날 오후 한때 연결할 수 없음이란 메시지가 뜨면서 아예 열리지 않다가 이후 복구됐으나 그 뒤로도 가동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군 해커들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우크라이나 정부와 은행 웹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러시아 공식 사이트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군사 공격에 대한 외부 세력의 항의로 보입니다.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가 RT 등 몇몇 러시아 매체가 유튜브에서 광고 수입을 올리는 것을 차단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유튜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특별한 상황을 언급하면서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매체들이 유튜브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을 잠정 차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샤드 사둘류 유튜브 대변인은 해당 매체들에서 올리는 동영상들은 현재 적은 추천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튜브는 RT 외에 광고 수익을 차단한 다른 매체들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겨울 추위와 봄바람이 공존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내준 세상은 여전히 발이 묶여있는 듯 하지만 그래도 다가오는 봄에는 조금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담게 되지요. 또 한 계절이 속절없이 흘렀다는 아쉬움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다가오는 봄을 설레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의 봄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여행 도성민입니다. 오늘 시간은 러시아 작곡가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의 1번 교향곡 작품 번호 25의 1악장으로 시작합니다. 러시아 작곡가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의 제1번 교향곡 고전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함께 하셨습니다. 1917년 격동의 시기를 맞았던 러시아에서 징집에 제외됐던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됐던 프로코피에프가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28살의 프로코피에프였습니다. 전체 4악장에 20분이 채 안 되는 짧은 교향곡인데요.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셉 하이튼의 작곡법을 따르면서도 또 모차르트를 떠올리게 하는 경쾌함, 우아함, 그리고 프로코피에프만의 아주 명확하고 간결한 형식미가 이 곡의 특징입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라르게토, 짧고 간결한 3악장 가보트 논 트로포 알레그로에 이어서 4악장은 1악장과 같은 밝고 힘찬 피날레 몰토 비바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악장 알레그로 들려드렸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고전 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클로드 디비시의 르비에리 듣겠습니다. 간단하게는 꿈이라는 뜻인데요. 즐거운 상상에 빠져있는 상태, 공상 또는 몽상 정도로 번역하는 게 더 가깝답니다. 은은한 안개 넘어 있는 그 가려진 듯한 풍경의 느낌이라고 할까요? 19세기 후반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었던 그 미술사조, 인상주의처럼 섬세하면서도 강하고 또 뭐라고 분명히 말하기 쉽지 않은, 그래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느낌으로 이야기하게 하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런 음악을 많이 만든 작곡가, 프랑스 음악가 라벨과 드뷔시의 작품들을 인상주의 음악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클로드 드뷔시의 1890년 작품입니다. 꿈. 유진 롤만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나자 살레르노 소넨베르크의 바이올린과 미국의 트럼펫 연주자이고 지휘자인 제라드 슈바르츠가 이끈 뉴욕 심포니의 연주로 프랑스 작곡가 까뮤 생상스의 하바네이즈 들었습니다. 하바네이즈는 쿠바의 민속 춤이고 또 음악입니다. 생상스가 쿠바의 하바네이즈를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곡으로 만든 것은요. 프랑스 북부 지역으로의 순회 공연을 함께했던 쿠바 사람 라파엘 디아즈라는 바이올리니스트와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1887년 겨울에 두 사람이 연주 여행을 하면서 호텔에 묵게 되는데요. 그 호텔 벽난로에 나무 타는 소리에 영감을 얻어서 이 곡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생상스는 액토즈 베를리오즈 이후 프랑스 최고의 교향곡 작곡가로 불리고요. 프랑스의 모차르트다라고 불릴 정도로 천재적 음악가였습니다. 또 하바네이즈처럼 협주곡 작곡에도 애정을 많이 쏟았다고 합니다. VOA 한국어 방송이 보내드리는 주말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지 프레데리히 헨델의 오페라 세리아에 나오는 아리아를 트럼펫 협주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오페라 세리아는 기원전 5세기경 페르시아의 왕을 주인공으로 하고요. 동생의 연인을 좋아하던 왕이 동생과 연적이 됐다가 나중에 잘못을 깨닫고 화해하고 사랑을 이어준다는 내용의 1700년대 이탈리아식 오페라입니다. 들어볼 부분은 세르세 왕의 아리아 옴브라 마이프 다시 찾을 수 없는 소중한 그늘인데요. 기악곡으로 연주될 때는 라르고라는 제목으로 불립니다. 세르세 왕이 플라타누스 나무가 뜨거운 햇살을 막아준다면서 나무 그늘을 칭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생이 약혼녀를 사랑했던 그 복잡한 심경이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아리아입니다. 미국의 음악가들 에드워드 카롤과 리 소퍼의 트럼펫, 리차드 캡이 지휘하는 필하모닉 비투오시의 라르고 듣겠습니다. 드라마와 영화 속에 흐르는 클래식. 오늘은 지난해 방송된 한국 드라마 Move to Heaven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나 행동은 느리지만 한 번 본 것, 한 번 들은 것은 절대 잊지 않는 20살 난 청년이 있습니다. 이름은 그루. 아버지 정우와 함께 거두어줄 가족 없이 세상을 떠난 이들의 물건을 정리하는 Move to Heaven, 천국으로의 이사라는 유품 정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품은 그냥 버려야 할 쓰레기인 경우가 많고 또 악취에 쩔어 있을 때도 있지만 외로이 떠난 이들의 마지막을 정리할 때는 언제나 진심을 담아서 해야 하고 또 고인이 못다한 이야기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아버지 정우의 철학을 잘 배우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정우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남게 된 그루의 집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상당히 거칠어 보이는 상구라는 이름의 남자가 찾아오는데 삼촌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감옥에 있다가 최근에 출소를 했는데 아버지 정우가 고용한 변호사가 상구를 찾아가 그루의 후견인이 되겠냐며 정우의 유언을 전했습니다. 그루와 석 달간 살아야 하고 Move to Heaven에서 함께 일해야 한다는 조건을 말했습니다. 갈 곳도 없었고 할 일도 마땅치 않았던 상구는 적지 않은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그루에 약간의 흑심을 품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상구는 아버지가 다른 형, 이부형 정우에 대한 원망이 많았습니다. 형의 죽음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 보이고 처음 본 조카 그루의 모자라 보이는 말투와 행동을 무시하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지켜보고 있으니 피할 곳도 없습니다. 상구는 Move to Heaven의 작업복을 입고 일을 나섰는데요. 역한 냄새가 나는 현장은 얼굴을 절로 찡그리게 하는데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고인의 명복을 빌고 난 뒤에 일을 시작하는 그루의 모습에 사뭇 놀라게 됩니다. 이불을 개고 책상을 정리하고 버려야 할 것들은 검정 봉지에, 소중하고 의미 있어 보이는 물건들은 노란 상자에 가지런히 넣고 고인의 이름을 씁니다. 이제는 더는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된 죽은 사람의 진심을 찾아서 남은 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유품 정리사라고 배웠다는 그루의 말에 콧방귀를 뀌지만 상구는 은근 놀란 눈치입니다. 몇 월 며칠 사망한 누구누구씨. 저는 Move to Heaven의 유품 정리사 한그루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지막 이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랜 병을 앓던 부인과 함께 한날 한시 생을 마감한 노부부. 직장에서의 부당한 처우에 힘겹게 살다가 한평 남짓한 고시원 방에서 숨진 청년의 이야기. 연인에게 살해당한 여성과 해외로 입양됐다가 파양됐고 또 고국에서도 적응하지 못한 한 남자의 외로운 죽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사건 현장의 단서를 찾는 범죄 드라마처럼 전개되지만 살인자를 찾는 단서가 아니라 고인의 유품에 담겨있는 못다한 이야기를 찾아서 가족에게 전해주는 Move to Heaven만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상구는 그루와 똑같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정성을 다해서 유품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 상구는 형 정우에 대한 오해도 풀리게 되는데 어릴 때 헤어졌던 형 정우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큰 사고가 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약속했던 장소에 갈 수가 없었고 그렇게 헤어진 뒤 소식을 알 수 없었던 자신을 계속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약속했던 석 달이 지나고 후견인 자격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변호사는 상구의 후견인 자격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는데요. 눈물을 글썽이는 상구. 후견인이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혼자 남게 된 그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루가 상구에게 후견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면서 상구와 그루는 진짜 삼촌과 조카의 관계, 가족이 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품 정리를 시작하기 전에 그루가 하얀 헤드폰을 쓰고 음악을 틉니다. 음악은 그루의 경건한 손길과 남겨진 물건에 담긴 사연을 찾아가는 깊은 마음을 헤아리게 하는 중요한 내게체입니다. 로버트 슈만의 트로이 메라이, 루드비 반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에릭 사티의 진노패디, 클로드 드뷔시의 바다 등이 흐르는데요. 이 시간에는 프랑스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에릭 사티의 진노패디를 들어보겠습니다. 1888년에 작곡됐고요. 세 편의 피아노 곡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1번은 느리고 비통하게, 2번은 느리고 슬프게, 그리고 지금 들려드릴 3번은 느리고 장중하게입니다. 오늘은 피아노가 아니라 바이올린 선율로 준비했습니다. 미국인 음악가 아이작 스턴의 바이올린과 프랑크 브리프가 이끈 컬럼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가에타노 도니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가운데 남몰래 흐르는 눈물. 목소리 주인공은 루치아노 파바로티였고요. 니노 보나블론타가 지휘한 로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19세기 이탈리아 바스크 지방을 배경으로 만든 오페라 사랑의 묘약은요. 시골에 사는 청년 레모리노와 농장주의 딸인 아름다운 아가씨 아디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디나가 연인 레모리노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레모리노가 가슴이 벅차서 부르는 아리아가 바로 남몰래 흐르는 눈물입니다. 가사를 모르고 들으면 너무나 슬픈 사랑을 하고 있는 남자의 목소리인데요. 가사를 알고 들으면 이 남자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감동의 목소리가 또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VOA 한국어 방송이 보내드리는 주말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루이 액토르 베를리오즈의 오라토리오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 작품 번호 25의 3부 준비했습니다. 기독교 성경의 마태복음을 배경으로 만든 성가극에 흐르는 음악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과 또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예언자의 말에 지역의 모든 신생아들을 없애버리라는 유다왕의 명령, 또 이를 피해서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로 떠나는 예수와 마리아, 요셉, 이 성가족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오라토리오입니다.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에는 두 대의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트리오가 흐르는데요. 오늘 플루트에는 도리어트 앤소니 드와이어, 하프에는 제임스 팝사키스, 버라드 지게라가 지휘한 샤를 뭉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 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